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싱가포르 회사와 이 회사의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어제 싱가포르 국적자 한 명과 회사 두 곳, 선박 두 척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타니벤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타니벤이 적어도 2011년부터 지난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고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현찰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법무부는 타니뱅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미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위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WT 마린 주식회사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각각 전방 지역에 위치한 감시초소 11개를 시범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완전히 파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월 중에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고 시범 철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아베 총리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방향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 주요 정치계 인사들에게 보내진 폭발물 우편물이 상당수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플로리다주 우편물 센터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어제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폭발물 우편물 가운데 일부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서북부의 오파로카 우편물 센터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해당 시설을 수색하고 보안 카메라 등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주요 인사와 CNN,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씨,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에게 수상한 우편물 배달이 시도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요원에 의해 살해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의 시신 행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 행사에 참석해 카쇼기가 살해된 것은 분명한데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며 우리는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우디 당국에 체포된 요원 18명 중에 살해범이 있을 것이라며 터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와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 따르면 오는 28일 사우디 검찰총장이 이스탄불을 방문해 터키 검찰총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말 카쇼기 씨의 아들인 살라 씨가 그의 가족과 함께 어제 사우디를 떠나 미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국경을 봉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어제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 출입을 제한하거나 봉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남북 국경 지역에 보안 작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천여 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유럽 지역의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이 28일 새벽에 해제됩니다. 유럽 지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28일 오전 3시를 기해서 시침을 오전 2시로 1시간 돌려놓아야 하고요. 유럽 대륙과 한반도의 시차는 대부분 7시간에서 다시 8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럽 지역의 서머타임 해제가 올해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서머타임제 실시로 매년 두 차례씩 시간대를 조정하는 걸 폐지하는 걸 제안하면서 이 각 회원국이 내년 4월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할 걸 요청했는데요. 앞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서머타임 시간대로 기준시를 정착하는 걸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머타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낮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4일에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6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 역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5도에서 10도, 신의주는 3도에서 1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2도, 함흥은 3도에서 1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밥 마을리가 부릅니다. 하나의 사랑, 하나의 마음을 모아보자고 노래하는 One Love 들어보시죠.
'Cause it's gross, 10. There ain't no hiding plac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처음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양국은 관계 진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28일 대선 결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에서 극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의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풍진이 창궐하면서 미국과 홍콩 등 각국 보건당국이 임신부들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이죠.
네,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아베 총리로서는 지난 2012년 두 번째 취임 후 첫 공식 중국 방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이번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났습니까?
네, 두 정상이 26일 오후에 만났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변해감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게 됐다면서 이런 급속한 변화는 중국과 일본이 더 깊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베 총리도 자신의 방문이 양국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은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결국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길 바라고 있고 그게 바로 국제사회가 두 나라에 바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두 나라가 가까운 이웃국이면서도 일본의 침략 등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은 2000년 이상 서로 교류해왔고 서로 배우고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 속에 개탄스러운 시간들도 있었고 중국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양국은 지금 영유권 갈등도 겪고 있죠.
네,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로라고 하는데요. 이 섬을 놓고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일본 정부가 일본인 소유주로부터 이 섬의 일부를 구매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요.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시 주석을 만나기 앞서서 레이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고요. 이후 두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리커창 총리도 올해 일본에 방문했었죠?
네, 리 총리는 지난 5월에 중국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처음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을 방문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건 두 나라 국민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아베 총리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갔는데 경제 부문의 협력도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물론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500명이 넘는 재계 인사들이 수행해서 양측 간에 대규모 경제 협력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기업들이 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중국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사업에 일본의 참여를 환영하면서 양국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양국이 말하는 광범위한 분야라면 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양국 중앙은행이 3년 기한으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자국의 통화를 스와프, 교환하는 건데요.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에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었는데요. 하지만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3년에 협정을 종료한 후에 다시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당시와 비교하면 10배나 더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의 금융 협력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중국투자공사와 노무라홀딩스 등 금융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양국의 경협 그리고 또 제3국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번에 중국 지도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아베 총리가 26일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는데요. 이로써 중국의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만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이 최고의 의전을 제공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국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오는 28일 브라질 전역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당초 지난 7일에 실시된 대선에서 극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가 46%를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상대 후보는 누군가요?
네, 페르난도 아다지 노동자당 후보입니다. 브라질 좌파의 상징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슈바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30% 채 못 되는 표를 얻었습니다.
네, 자, 두 후보에 대해서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25일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인 다티아폴라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보우소나루 후보가 56%로 여전히 앞서고 있고요. 아다지 후보는 4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보우소나루 후보는 59%였는데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아다지 후보는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뭐 격차가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보우소나루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인데요. 하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에 힘입어서 아다지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극을 벌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선 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역전이 가능할까요?
네, 보우소나루 후보는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 또 아들의 사법부 위협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다지 후보 측은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한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들이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보우소나루 후보가 당선되면 군사 독재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군사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30% 넘는 응답자가 매우 크다고 답했고요. 20%가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군사 독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보우소나루 후보는 군 장교 출신이고요.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도 군 장성 출신입니다. 이 보우소나루 후보는 특히 과거 브라질을 지배했던 군사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치안을 위한 총기 규제 완화 등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함께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에서 군 경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각국 보건당국이 지금 일본 여행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풍진이 창궐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주에 풍진 경고 단계를 두 단계로 높이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는 모든 여행객은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풍진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임신부 여성들은 일본 여행을 하지 말걸 권고했습니다.
네. 자, 홍콩 보건당국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더군요.
네. 홍콩 보건당국도 일본에서 풍진이 빠르게 유행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임신부 또는 출산을 준비 중인 여성들은 일본을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아직 예방접종 연령대가 아니라서 이 풍진 백신을 맞지 못하는 한 살 미만의 아기의 일본 여행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풍진이 전염성 질병이죠?
맞습니다. 이 발열과 발진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데요. 감염되고 2, 3주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요. 독감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 증상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고 가벼워서 하루에서 사흘 정도면 대개는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신부입니다.
네. 자, 임신부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임신 초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임신부 자신은 별 증상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태아는 그 시점에 형성되고 있는 장기에 기형이 발생해서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유산, 사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신했을 때는 이 풍진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본에서 이 풍진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10월 7일까지 1,100건이 넘었는데요. 특히 10월 첫 주에만 135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가 90여 건이었고요. 2016년 120건, 2015년 160건을 조금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풍진이 대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무려 17,000건이나 보고됐었습니다.
네. 자, 풍진이 일본 이 전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유행하는 곳은 지금 지바현 또 수도 도쿄가 있는 간토현, 가나가와현 등인데요. 특히 간토 지역은 요코스카 해군기지, 요코다 공군기지, 자마기지 같은 게 있어서 미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현역병들은 의무적으로 이 풍진 백신을 맞게 돼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미군 자녀 약 2,000명이 일본의 군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자, 미국은 이 풍진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해마다 풍진 발생 건수가 10건이 안 됩니다. 또 걸리는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풍진이 창궐했던 건 1964년에서 65년 사이였는데요. 이 1969년에 풍진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11,000명의 여성이 풍진에 걸려서 유산했고요. 2,100명의 신생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풍진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가까운 한국 정부는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일본 여행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고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풍진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에서 풍진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임 여성에게는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도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일부 처방약 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거의 20년 만에 새 독감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미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이 점점 미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경에 병력을 파견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VOA를 비롯해서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국경을 관리하는 연방국토안보부 쪽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국경에 병력을 보내는 걸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캐러밴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캐러밴이라면 미국 국경에 와서 국경을 몰래 넘거나 이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행렬을 말하는데요. 중미에 있는 나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멕시코로 들어가서 지금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 자, 캐러밴 행렬이 대략 얼마나 미국 국경까지 접근했습니까?
네, 남부 국경에서 대략 1600k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캐러밴 규모가 4,000명에서 5,000명 사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7,000명까지 늘어났었으니까 그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경에 다다를 시점에는 또 이게 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막겠다는 말이군요.
네, 정확하게는 군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 경비대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 군이 지원 업무 외에 미국 안에서 사법행위, 그러니까 직접 법을 집행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파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국토안보부가 요청할 때 정확한 병력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워싱턴포스트 신문 그리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800명에서 약 1,000명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군 병력이 남부 국경에 파견된 걸로 아는데요.
이 정규군, 육군이 아니고 주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지난 4월 1일에 약 2,000명 규모 주방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도 현재 국경 경비대를 지원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규군을 남부 국경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일에도 인터넷 트위터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보내 캐러밴을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캐러밴을 국가 비상사태로 정의했는데 인권단체나 친이민단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인권단체죠. 휴먼 라이츠 퍼스트 측은 캐러밴 접근이 국가 위기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증오와 두려움을 퍼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6일에 나온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아예 폐쇄할 거란 그런 말도 있더군요.
네, 미국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에 들어오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 캐러밴 행렬이 국경에 오더라도 입국사증, 이 비자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국경을 아예 닫으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사실 좀 복잡합니다.
네.
미국 법이 비자가 없거나 국경을 몰래 넘다가 잡히더라도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심사받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하면 불법 이민자라도 무조건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용소에 들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요. 망명 심사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미국 국경에 와서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원하지 않는 미국 정부가 지금 뭐 곤혹스러운 처지에 부닥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법이 있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뭐 논란이 있을 거고요. 또 분명하게 또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역시 법원이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트위터에 이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하면 수백만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이걸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 약값 인하와 관련해 25일 눈길을 끄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 보건후생부에 가서 직접 발표한 방안인데요. 처방 약값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약값을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요, 핵심이 같은 약이 어떤 약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Under our new pla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ould allow Medicare to determine the price it pays for certain drugs based on the cheaper prices.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메디케어 B 프로그램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몇몇 약값을 싼 외국 약값과 비교해서 정하는 걸 보건후생부가 허용하도록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이 노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약이 외국에서 더 싸게 팔리면 미국 약값을 여기에 맞추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값을 크게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보건후생부는 이 방식을 쓰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1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사는 모든 약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런 조처는 미국 약값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보건후생부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메디케어가 지급하는 27개 처방 약값을 조사해 봤더니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외국 판매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두 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가격이 7배나 비싸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taking aim at the global freeloading that forces American consumers to subsidize lower prices in foreign countries.
네, 새 규정이 제약회사들이 약을 외국에서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약값으로 벌충한 것을 겨냥했다면서 아주 혁명적인 방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방안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제약협회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방안이 국가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가 시행하는 약값 통제 정책을 미국에도 부과한 것이라면서 미국 내 환자들한테 손해고 또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새 방안은 두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독감 치료제를 승인했군요.
그렇습니다. FDA가 새로운 항바이러스 독감 치료제 조플루자를 최근 승인했습니다. 이 조플루자는 미국 제넨테크사가 판매하는데요. 13살 이상만 복용할 수 있고 독감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합니다. FDA가 독감 치료제를 새로 승인한 게 거의 20년 만입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독감 백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독감 백신은요, 이 독감에 걸리는 걸 막아주는 약이고요. 이 조플루자는 독감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예. 자, 이번에 나온 조플루자 외에도 다른 독감 치료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타미플루란 약이 있죠. 이 타미플루가 로슈라는 회사가 만드는데요. 근데 이 조플루자를 미국에서 파는 제넨테크사가 바로 이 로슈의 자회사입니다.
예, 자 그럼 두 약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예, 가장 큰 차이가요. 타미플루는 하루에 두 번씩 닷새 동안 복용해야 하는데 조플루자는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이 조플루자 미국 내 판매가가 150달러라는데요. 보험이 있으면 30달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이 독감이나 독감 합병증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 독감이나 독감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이 8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치는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독감 합병증이라면 폐렴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8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거의 40년 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독감 사망자는 12,000명에서 56,000명 사이로 오갔습니다.
네, 뭐 지난 가을과 겨울에 독감이 기승을 부렸던 건 알지만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이 독감이 특히나 이 노약자나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이 독감이 올해 2월에 절정에 달았고요. 지난 3월 말에 거의 물러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미국 역사에서 독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역사가들 추정으로는 지난 1918년 거의 2년 동안 퍼진 독감으로 미국 안에서만 무려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퍼진 독감이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네. 자, 겨울이 오면 보통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이 백신이 큰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대체할 독감 예방 수단은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독감 백신은 될 수 있으면 10월이 가기 전에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릅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짜릿함이 느끼듯 당신을 만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노래하는 I get a kick out of you 들어보시죠.
My story is much too sad to be told. But practically everything leaves me totally cold. The only exception I know is the case when I'm out on a quiet spree, fighting vainly the old ennui, and I suddenly turn and see your fabulous face. I get no kick from champagne. Mere alcohol doesn't thrill me at all. So tell me, why should it be true that I get a kick out of you? Some get a kick from cocaine. I'm sure that if I took even one sniff, that would bore me terrifically too. Bu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re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Yet did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out of you.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당 후보들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곳곳에서는 11월 6일로 예정된 본선거에 앞서서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는 민주당에는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기회가 되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2018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란 무엇인가?
미국 중간선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즉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됩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지난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미국 내 많은 주는 중간선거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 그리고 직접 투표 등의 방법으로 사전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간 평가의 의미를 지닌 미국 중간 선거.
미국의 역대 중간 선거는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잘 보여줬습니다.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not asking the voters of the country to vote for Democrats next November.
지난 1938년 유럽에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을 때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72석을 탈환해 대공황 기간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회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In independence, President Truman leads the nation to the polls as Americans turn out in record numbers for a non-presidential election.
1950년 집권 6년 차에 접어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이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I wanted them to know that during these past six years as president, I've relied again and again upon their support and told them I'm grateful. With their huge maj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6년 집권 2기에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이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합니다. 한편 1980년 이후 세 차례 연거푸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1992년 새로운 민주당이란 구호를 내건 아칸소주 출신 젊은 주지사 빌 클린턴을 내세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을 주축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국민들 사이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민주당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I believe Iraq had a lot to do with the election, but I believe there's other factors as well. People want their congressmen to be honest and ethical.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시절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피로감 탓에 민주당에 참패함으로써 1995년 이래 지켜온 의회 다수당 위치를 내줬습니다.
The reason I am here, you know, the easiest thing to do, especially when you're a first-term congressman.
하지만 반전은 다시 찾아옵니다. 2010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고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에 치른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다수당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2018 중간선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하원 435석 전부,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 그리고 많은 지역정부 선출직 관리들을 새로 뽑습니다.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이 은퇴하는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 23석을 추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6명이 나서지만 공화당은 9명만 출마합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 지역구 가운데 10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곳입니다. 이 가운데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차이로 이겼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는 주지사 36명 가운데 23명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2018 중간선거 민주당의 유리한 요소들.
남북전쟁 이래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은 연방하원에서 평균 32석을 그리고 상원에서는 2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것도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들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기금 모금이나 지지율 면에서 민주당 도전자들이 현역 공화당 의원의 대체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나 나이가 30세 이하인 젊은 후보들이 민주당 쪽에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
2018 중간선거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들.
중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거나 백인이 많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만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점이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점도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2018 중간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중간선거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is election, we are fighting to win and we are going to win. Just no reason why we shouldn't win with what we've done.
2018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은 이민 문제와 총기 규제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갤럽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의료 개혁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중간선거,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주당은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면 공화당은 고위공직자나 연방판사 인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입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기자의 죽음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카쇼기 씨는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 안에서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영사관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958년생인 자말 카쇼기 씨는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한 지방신문에서 기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카쇼기 기자는 사우디 알와탄 신문 편집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해고됐습니다. 카쇼기 씨는 2007년 알와탄 신문에 복귀했고 2012년에는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는 알 아랍 방송 회장이 됐습니다. 그는 사우디 문제에 대해 권위자로 평가됐고 유수의 해외 언론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하지만 카쇼기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갑자기 사우디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해 9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사우디를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이 구금됐다면서 사우디 정부가 자신에게도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카쇼기 씨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매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카쇼기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온 글을 지난 17일에 게재했습니다. 카쇼기 씨는 이 기고문에서 아랍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8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피살된 사우디 출신 기자 자말 카쇼기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공포 영화나 박빙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손에 땀을 쥐게 되죠. 이렇게 긴장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Edge of one's seat. Edge of one's seat. Edge of one's seat. Edge of one's seat. 이 표현을 직역하면 자리 가장자리라는 뜻인데요. 등을 기대서 앉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주위를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완전 매료되어 있다, 조마조마하다, 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movie kept me on the edge of my seat.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 The book will keep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그 책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 거야.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waiting for a response from my boss. 상사에게 답변을 기다리는 내내 긴장됐어. The football game had us on the edge of our seats. 그 미식축구 경기는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e movie kept me on the edge of my seat. 그 영화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 That book will keep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그 책은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 거야.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waiting for a response from my boss. 상사에게 답변을 기다리는 내내 긴장됐어. The football game had us on the edge of our seats. 그 미식축구 경기가 우리를 숨죽이게 만들었어. 오늘은 edge of one's sea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10여 년이 넘는 천연두 퇴치 운동 결과 마침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표합니다. 두창 포창이라고도 불리는 악성 전염병인 천연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 전 세계 25개 국가에 1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영국 제너 박사에 의해 천연두 백신이 개발 보급되면서 천연두 발생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어 1967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추진된 천연두 근절 계획의 성공으로 1970년대에는 천연두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77년 10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타났지만 그가 천연두 진단을 받은 지 2주 만에 약 5만 5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질병 확산을 막고 환자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온 지 2년 후인 1979년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근절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된 최초의 질병이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72년 유신 헌법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열흘 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방조제 준공 행사에 참석한 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최측근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 도중 부마 사태 등 시국 상황을 놓고 차지철과 심한 언쟁을 벌인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으로 차지철을 사살했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총탄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후 박정희는 신복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와 함께 길고 긴 유신 체제도 막을 내렸다.
1979년 오늘 발생한 12.6 사태로 인해 박정희의 18년에 걸친 장기 유신 집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